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4면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는 요청을 다시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금하시면서 더 이상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므리바에서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9쪽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무리바 사건은 광야 40년의 세월이 거의 맞춰질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로 올라온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었고 이 므리바 사건을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됩니다. 이들은 마실 물이 없자 부모 세대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의 세대와 다를 바 없이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정에 격해진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분노하면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의 피로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리 무엇을 묻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또 이스라엘 족속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므리바 사건을 읽어보면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의 입장을 들어서 모세가 억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쪽에서 보자고 한다면 늘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죄된 모습들을 늘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심판이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은 이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역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한 주의 종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주장을 또 권리를 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렇게 계속 잘해오던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가 그토록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금지의 말씀을 들은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잘 대해주시면서 주의 종 모세에게는 너무나 매몰차게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 많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우리 편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의도를 가지고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쪽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우리는 요셉이 겪은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위치에서 이제는 노예가 되어야 되는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이러한 일들은 요셉에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아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주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얽혀야 하는지, 도대체 이런 인생 안에 어떤 의미와 이유가 있는가를 찾지 못해서 대단히 힘겨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과 과정들이 요셉에게는 대단한 고통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감을 주는 그러한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총리가 된 후에야 자신의 생애에 담겨진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됨으로써 어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서가 아니라 또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서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식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이 택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끌어다 쓰셨다,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셉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에게 잊혀진 것 같아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혹독함을 견딜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에 답이 있겠는가, 이유가 있겠는가, 목적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대단히 괴로운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는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생애조차도 이유가 있었다는 것, 잊혀지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목적과 뜻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칠 때에도 또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난이 많은가 고민할 때, 그리고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이 요셉이 봄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명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의 선지자들이 그렇듯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자기 조국보다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범죄에 대하여서 지적하시고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이방 나라에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방 나라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된 것은 요나 선지자가 처음입니다. 사실 요나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요나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대단히 애국주의자이고 민족주의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용서받기보다는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큰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이유는 니느웨가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면 그들이 이방인이든 아니든 그리고 잔인한 민족이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든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를 붙잡죠. 붙잡아내어서 바다 풍랑 가운데 내던져 버리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가두어 두게 됩니다. 이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그 구원의 진정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요나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나는 경이로울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못난 부분들이 다 씻겨나가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지금 사망의 자리에서 자기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얼마나 한량 없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체험을 갖게 됩니다. 니느웨 와서 요나가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그 요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그릇된 애국심이 다시 꿈틀거려서 하나님께 분노를 표하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봐줄 줄 알았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의 반응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선지자가 거부하고 있는 그의 사역 속에서도 선지자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그 생애를 통하여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 스스로는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그렇게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모세에게 불행한 일이고 또 자기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합니다. 정말 모세가 불행한가? 그의 삶이 불행했는가? 그리고 모세를 그렇게 대우한 하나님은 잘못하셨는가? 우리는 요셉이나 요나의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소원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에게는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나라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나라이지요.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주의 나라에 가고 싶은데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남는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나라가 주어진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나라를 소유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모세가 불행하다 말할 수 없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생애를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상황 내내 여러 가지 일들 내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능력의 은혜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름받고 있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고백하고 느꼈던 자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생애가 인생이 불행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므리바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발휘해야 할 자리에서 불순종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낼 때에 갖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질문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확인할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전초전 성격의 전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전초전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전쟁은 엄연히 전쟁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40년 전에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했던 아낙 자손 아모리 족속입니다. 모든 면에서 열세이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전쟁을 해야 하는 현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선언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백성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싸워서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모든 불리한 조건 속에서 무엇 하나 자신 있게 붙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나가서 싸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맛본 후에 하나님은 하나의 선언을 더 이어가십니다. 내가 지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너희를 이기게 한 이 사실이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이방 부족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대단히 귀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기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좋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일들의 어려움이 주는 제일 큰 괴로움은 무엇인가 하면 그 괴로운 어려운 일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늘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무력하다는 생각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눈에 드러나 보이는 일들이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상해보는, 이게 신명기같이 회상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일들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의 지금의 시간과 또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에 대한 어떤 표지판 같은 역할로 삼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었는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넘어오고 또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견디고 가게 하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때 그렇게 해결이 돼서 좋았었지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하지 않는 동일한 모습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앞으로도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과 바산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없는 그 승리를 가졌듯이, 그리고 이 승리가 그때만 승리했다는 도취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승리를 끌어다가 이 승리의 증거가 앞으로 너희가 싸워야 할 모든 전쟁의 승리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작전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전술을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그 사실에 자신들의 믿음을 생명같이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도망가자는 것 아닙니다. 싸우러 나가는 형제들을 외면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 전쟁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 우리가 풀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 내가 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내가 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암울한 자리에 하나님이 무슨 선한 의도를 담아놓으셨겠는가? 나조차도 외면하는 그 내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일하심이 오늘 나를 믿음 있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믿음 있는 고백은 또 앞으로의 날들의 믿음의 고백을 드러낼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어려운 길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집중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고백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어느 길을 갔는가 보십시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다윗이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늘 주의 은혜를 입는 자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 있었던 자이고 더군다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평안한 길, 넉넉한 길, 안녕이 보장되어 있는 길, 전혀 고통과 시련이 없는 길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 길에서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면면들이 이어지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주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있었던 그 결과들이 만들어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믿음 있게 만들어내고 우리의 믿음 있는 이 모습이 내 생애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 생애가 잊혀진 것이 아니라, 내 생애가 고난의 구덩텅이에 빠져서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쓰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여기가 하나님이 일하신 가장 좋은 자리였다는 것, 복된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날 내 입술에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의 그 이유 있으심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이 길을 못 가겠다는 절망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회피하고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가장 큰 유익을 받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를 좀 더 하나님 가까이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복된 승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고생 많이 하시면서 그 길에 버티십시오. 고생이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입니다. 이 승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치지 마시고 우리 손에 반드시 쥐어질 것이라 여기며 이 길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견딜 이유가 됩니다. 이 감사한 이유를 놓치지 않고 보란 듯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약속을 담대히 붙잡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주의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